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신약 교회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신약 교회의 특징.
신약 교회의 특징.
신약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구약에는 교회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것은 완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요 신비에 속한 것으로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상상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약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보면서 아 차에 타면 나 차지 뭐 다를 게 있겠는가? 그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차는 차지 뭐 그 차가 뭐 다를 게 있는가? 자동차가 이 자동차나 저 자동차나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상적으로 생각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굴러가기만 하면 차는 다 똑같은 차가 아닙니다.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습니다. 안전한 차도 있고 위험한 차도 있습니다. 편안한 차도 있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 교회지 뭐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겠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적인 교회, 즉 주님이 세우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교리대로 신실하게 가르치며 실천하는 교회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리들을 가르치며 피의 발자취를 남긴 교회들을 가르쳐서 신약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피의 발자취를 남겨야만 했는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하나의 교권 제도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서 세웠던 천주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우던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신앙을 지켜와야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 교회에 관한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The Great Commission. 아세요? 네.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명령을 가르쳐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명령은 누구에게 준 것이며 어디에 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김없이 이 지상명령이 어디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장합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다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위에서 다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사도들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라면 이 명령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저기 제목에 왕이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었는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냥 내용을 나누는 사람이 자기 편의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믿지 말라고.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있는 내용 분해라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바로 적용되어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데 저는요 참 재미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주님이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셨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을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 예를 들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명령을 주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셔야만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에클레시아, 내 교회, 나의 주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에클레시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에클레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동호인들의 에클레시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그리고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에클레시아 말고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럼 나의 에클레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너는 되돌아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주의를 들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권의 계승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반석이 무엇을 말합니까?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교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어서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대리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이념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술에 대하여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체육에 대하여 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에 대하여 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그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나도 자연히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내용 나오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세워집니다.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절대로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도권의 계승을 apostle succession 이 사도권의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로마 천주교입니다. 이 사도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죠. 베드로 좋아하면은 뭐, 베드로 메세 하는데, 교황 중에서 베드로 메세 같은 사람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요한 바오르 메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오르가 바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바오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메세니 했었는데 정신 나간 소리들이요.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느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입니다. 인간이 뽑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가 직접 부르시고 뽑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12명 뽑았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였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후에 하나가 빵꾸가 나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가 결함이 생겼으니까 하나를 메꾸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둘 가운데 누가 사도 중에 하나로 들어오면 좋겠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거 마음에 들어요? 하나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다 다 원하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뭐예요? 내 뜻을 내밀어 놓고 하나님 인준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장치우라는 거 결제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는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이후로 한 번도 사도라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님은 누구를 마음에 드셨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모든 사도는 사라졌고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권은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사도권의 계승인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도들의 증거와 합중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몬몬교도 같은 이단들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장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새파랗게 20대 젊은 애가 장로 누구누구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걔는 장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엘더 아니에요. 그 영어로 엘더인데 엘더라는 말은 낡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그 건재, 교회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가 존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과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심지어 지옥의 본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항상 존속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 30년 대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 2009년,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지금도 활발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오고 교회를 세워온 이 피 흘린 발자취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신약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의 표를 보십시다.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머리와 창설자.
교회의 머리와 창설자.
먼저 창설자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교회의 창설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Founder of Church. 교회의 창설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교회를 창설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창설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Head of Church,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빨리 받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음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도 중에 어느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명령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명령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을 주는가?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Who gives orders?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명령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는 아까도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 명령이야. 무슨 명령이냐?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 더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는 다만 실행기관일 뿐입니다. 이제서 안 됩니다. 교회는 only executive, 실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뿐이니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서 교회의 명령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세기 속에서 로마 천주교는 별의별 명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 근본주의 신약 교회를 세워가던 사람들은 천주교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얼마나 엄하게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정치와 신앙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기독교는 한 나라의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될 때에 천주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가며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협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키면서 천주교와 하나가 되든지 그렇지 않냐면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간 철저한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 교리들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피를 흘려가며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흑기간이라고 하는 1200년 동안의 끔찍한 기간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심장을 상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시. 교회는 단지 실행기관일 뿐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새로운 어떤 명령을 만들어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의 단일성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실행기관의 부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삼권 분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부는 법 맞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그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행기관이지 명령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 final authority.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집사나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이는 곧 누구를 흉내낸 것이냐? 그리스도를 빙자하는데 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It's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 그게 무엇이냐? The Bible.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사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아멘. 근데 이상하네요. 어떻게 식사들을 못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요? 큰 소리 가서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만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그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게 교리, 닥트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됐는지 바로됐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이것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게 뭐냐? 리프 생명입니다그 다음에 내가 잘못되어졌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고 싶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바로 해야지. 아,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저희가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것을 알았고 바른 것을 깨달았고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유일한 기준과 기침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아멘. 신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요리문답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터가 튼튼해야 되죠. 기둥이 견고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기초요, 세워주는 진정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지난 세기 속에 신약교회들은, 신약교회들을 세운 사람들은 성경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들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이 예라고 했으면 그들은 예로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라 했으면 가능해야 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 말라 했으면 세상 없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과 교황의 지식 이 세 가지가 동등한 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주장합니다. 성경과 천주교가 오랫동안 해온 제다시아 세계만칙한 전통들 아니죠 천주교에 그런 것들과 교황의 지식 그것이 동등한 본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 전통, 교황의 지식 이 세 가지가 동등한 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교황의 지시를 그렇게 믿고 있는가? 교황 무엇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교황 바오로 메시에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날 때부터 예수의 대리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의 대리인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천주교의 사악한 짓거리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그냥 넘어가면 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과 교황의 지시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끔찍한.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 이 로마 천주교로부터 나온 개신교회들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신조.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제가 그 1974년도에 처음으로 그 기독교 부산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을 물었습니다. 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지, 이단은 아닌지, 잘못된 교회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절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됐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쑥 끼어 들어가자. 여러분, 이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흉내낸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신조 만들고 신앙 고백. 여러분, 여기 신조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신조라는 말 영어로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이라는 말 있죠. 천주교는 종도신경이라는데 크리드는 더 파트스 크리드거든요. 파트스 크리드라는 말. 크리드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크리드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신념과 같은 것을 말할 때 크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건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대로 안 믿고 그대로 안 따르고 그대로 안 하면 죽일 수 있는 게 크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안 믿으면 사정없이 죽이는 그런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욕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날마다 악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묵은 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이리 와.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 약속을 주시면서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죽이고 해치. 여러분, 역사 속에 칼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개가도 나중에 중세 시대에 가서 그 내용을 설교할 때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량에서 집회할 때 역사 세계사 선생이 그 집회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등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그렇게 이참하게 죽입니까? 아니 안 믿는다고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바람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저 세계사 선생입니다. 세계사를 보니까 세계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아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비슷한 것 같은데 닮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교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헌법이죠. 교회 위에 상급 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목사도 갈아치우기도 헌법에 의해서 이리저리 모두를 처리하는 성경이 부족해서 이런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야 할 만큼 필요합니까? 저희 교회 옛날에 정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대정부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정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의 신앙을 따로 우리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정관에 의해서 정부가 우리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교단으로 교단별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교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개 교회가 독립이어야 되고 합치적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주범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뭐예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얼빠진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 신약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의 신뢰를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서 파송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미안합니다. 이게, 거기에,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내가. 예,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이해를 본다면은, 안디옥교회의 사무 처리를 할 때에, 선교사 파송권과 관련되어 있을 때, 미안합니다. 예, 이것을 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는가? 무슨 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바다 선교사 파송권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건을 처리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과 할례에 관한 문제에서 처리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다섯 가지 부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온바드, 솔라 스크립트라, 대부분은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부터 외치기 전부터 오직 성경입니다. 신약교회는 말씀 문중초가 외치기 전에 이미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자, 교회 이름입니다. 하나일 때는 단수일 때는 church 교회라 했습니다. 많이 출제였고 단수죠. 그럼 여러 교회들일 때는 교회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들.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단, 디나미네이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있던 교회, 여럿이 있었던 교회 드리면 됩니다. 두드려 뭉쳐갖고 교당 만들어서 총회장 만들고 무슨 이렇게 해서 치고 받고 싸우고 부정선거하고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회장 되는데 왜 치고 받고 싸우고 왜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고 돈 많이 쓰는지 아세요? 총회장이 되면 그 사람 재량하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당이 크죠. 그러니까 축진하기도 하잖아요. 이미 지저분하고 타락된 모습들이 천주교에서 한 짓거리 그대로가 가는 거예요. 교회 제도입니다. It's policy. 교회는 세 가지 빛입니다. 신약교회는 세 가지 빛을 가진다. 따라갑시다. 회중적. 모든 지역교회 개혁은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나 어른이나 아이나 교회 안에서 평등합니다. 목사와 성도 평등합니다. 저는 성직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평신도도 아닙니다. 클러지라고 하는 성직자라는 말과 레이먼이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그들의 사제 제도를 확립시키고 교권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요.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힌두교의 계급 제도가 있죠? 아시죠? 네. 그것처럼 천주교의 계급 제도가 있는데 사제단으로 구성되어진 성직자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로 되어진 평신도. 그래서 클러지 레이먼이라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 목사님 그럼 나도 올라가서 설교 좀 합시다. 그런 식으로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고 목회자로 불러서 목양을 하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의 소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목고 나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자치적이다. 어토노모스. 자치적이다. self-government, government이에요. self-government, 스스로 자치적으로 한다. 지역교회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땅을 산다, 뭘 한다 해서 뭘 결정했다. 우리 교회가 결정했다. 우리 교회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아무리 이거 가지고 부르다 놨다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미리 명령하고 저리 명령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재단 이사장이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그렇죠? 지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네. 그거 아니에요. 어리만큼을 지켜놓지. 왜 그러느냐? 개교회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역교회는 외부의 간섭 없이 신약 성경의 권위 아래 자치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위에 당급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친교하는 친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신교가 있고 전국 신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신교나 전국 신교는 우리 교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교회는 우리 교회 위에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단이 되면 총회나 노회는 상급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주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요 신약교회 특징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교회 제도는 독립적이다. 지역교회는 종교위원회나 협의회, 즉, 교단이나 교권제도 조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도 지역교회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독립교회라는 Independent Church. 잘 봅시다. 독립교회.
독립교회.
교회 위에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회중적, 자치적, 독립적. 그것이 신약교회의 특징.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여기저기 여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 이방 나라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간섭하고 그 위에 부임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초대형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간섭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자치적이고 독립적이었습니다. 회중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안에서 공동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지역 친교회 가서 지역 친교회 회장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 전국 친교회장한테 찾아가고 묻고 온 게 아니에요. 친교회는 어떤 것이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가입도 없고 탈퇴도 없어. 교단은 가입이 있고 탈퇴가 있습니다. 신규의 특징은 가입도 없고 탈퇴도 없어. 그저 신규하고 싶으면 가는 거요? 신규하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간다고 해서 상대할 것도 없고.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회원, 그 멤버. 서치 멤버는 어떻게 구성됐냐? 첫째, only saved people. 오직 구원받은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년 기간 47절에 보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며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더해집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인정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태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다고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다른 기성교를 가게 되면은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녔습니까? 예, 다녔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기쁨 가지고 있으면 있었습니까? 아, 집사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마음을 집사였습니다. 그 구원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알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 교회가 왔다. 디지털 방문자가 오십니다. 그 방문자 중에 근데 방문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성경적인 침례에 신원을 하십니까요? 아, 저는 구원 받은 건 분명한데 세례 받았는데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적인 침례는 하나뿐인데 침수 침례뿐입니다. 성경적인 베티지만은 하나뿐인데 침수 침례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고 아멘이 되면은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여자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영수 형제가 그 사위가 불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었던 모양이에요. 아, 집사 아니냐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20년 남아있었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자, 교회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반드시 불러냄을 받은 사람. Call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교회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신약교회 특징 다섯 개 말씀드렸죠. 다음에 다섯 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